말씀을 대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연약한 자, 내 자신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또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 쓰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그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저의 말과 모든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준비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귀한 은혜 받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한국의 국보 1호가 뭔지 아십니까? 남대문이죠. 한국의 보물 1호는 뭔지 아십니까? 동대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보물 1호는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보물 1호는 어떤 분들은 집이다, 자동차다, 혹은 집안에 숨겨놓은 금문 보화다, 금덩어리다, 결혼 반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물 1호가 뭔가라는 것을 묻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답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보물 1호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혹은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보물 1호와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 언약궤를 어느 정도로 생각을 했었냐면 이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어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도 막아내 주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시고 어떤 분들은 그 자동차 안에다가 성경책을 두고 항상 성경책이 그 차 안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자동차 안에 성경책을 두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짬짬이 무슨 시간이 있을 때 그 소일거리 할 것이 없어서 시간을 때워야 할 때 차 안에 있는 성경책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책을 항상 차 안에 둡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 안에 성경책을 두면 모든 교통사고나 심지어 무슨 그 트래픽 티켓도 받지 않는 그런 확률이 많기 때문에 내가 성경책을 차 안에 둡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걸이를 걸고 다니시는 분 가운데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왜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십자가 목걸이가 있으면 내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또 내가 바로 살아야지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내가 늘 삶 가운데서 갈보리 언덕을 생각하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야지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달면 그러면 여러 가지 사고와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가장 주변에서 강했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철기 문화가 왕성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 문화를 갓 벗어나기가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차이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과 또 어떤 그 인구면이나 뭐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과 대항해서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일반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도저히 견줄 만한 상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들이 그 블레셋과의 싸움 가운데서 내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압박 가운데서 생각했던 해냈던 것이 그들의 보물 1호였습니다. 언약궤였습니다.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나갈 때 그들이 언약궤를 앞장세워서 그 싸움을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걸 이 싸움에서 이들이 지게 됩니다. 철저하게 이 싸움에서 패망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엘리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그 자리에서 그 싸움에서 죽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보물 1호라고 생각했던 언약궤조차도 그 싸움에서 빼앗기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처참한 이스라엘의 역사상 정말 가장 그 처참하게 패한 그러한 그 전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는데 그 우여곡절 끝에 마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그 도시에 가는 곳곳마다 궤를 빼앗아서 놓는 곳마다 그 도시가 그냥 재앙이 임하니까 도저히 그것을 자기들이 취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럇 여아림에 돌려놓은 지 20년이 지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20년 동안 블레셋과 전쟁에 패하고 그 언약궤도 빼앗겼던 그러한 시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 20년 동안 침묵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을까?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그들의 그 20년 동안의 상황을 이런 말씀으로 요약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압제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블레셋의 영향권 밖에서 그 머물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아직까지 압제를 받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20년 동안 아마 블레셋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압박 가운데서 허덕이며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상황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압박을 받으며 그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동시에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또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생각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로부터 종살이했던 때를 상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나게 되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 애굽에서 고난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하는 일들마다 애굽의 압제를 받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자유를 잃어버리고 압제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언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 내실 날은 언제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할 때에 모세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이러한 일들이 닥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야, 그냥 우리 그냥 내버려뒀더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더 낫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의 인도자,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고 그러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바로에게 이야기하면 할수록 바로는 우리를 더 크게 압제하니까 못 살겠다. 그냥 우리를 그냥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두어라. 라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38년 동안의 고민이었고 나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그 물이 실로암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동하기 시작할 때 내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서 그들 때문에 내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주님은 그냥 질문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궁시렁궁시렁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이야기만 그냥 하고 예수님께 본질적인 대답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를 원하지만 그 변화를 위해서 너무나도 큰 변화, 그 모험과 그리고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쉽게 그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뭔가 자기들이 잘못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알고는 있었지만 그 잘못 사는 삶으로부터 브레이크드루를 하고 새롭게 그들의 삶에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닙니까? 저는 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가장 큰 고질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침체의 병이다 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제가 2002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저와 저희 동생 그리고 또 한 가정 이렇게 그 몇 명이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합니다. 한 8년 반 정도 지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정말 매일매일의 사역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있나? 뭔가 고인 것 같고 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거기서 더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그러한 어떤 사역의 가장 그 어려운 그러한 시기를 맞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의 사역에 변화를 주셨고 그래서 벗어나게 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도 얼마 되지 않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내가 고인 물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정말 침체되어서 더 한 발자국 브레이크트루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가장 우리 그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적과 같은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우리 한인 이민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시고 이제 이민도 거의 많이 그치고 이제 더 이상 고령화가 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진행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당합니다. 뭔가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뭔가 큰 일을 일으켜 나갈 수 있고 이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라는 그러한 생각들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시켜 주셨고 미스바의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미스바 운동이 어떤 운동입니까? 가장 먼저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미스바에 모였답니다. 금식을 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 큰 바위를 앞으로 한번 굴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뒤뚱뒤뚱 하는데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굴려보고 싶은데 이 큰 바위가 뒤뚱뒤뚱 하면서 앞으로 더 전진하지 못할 때 여러분은 이 바위를 앞으로 굴려내기 위해서 어떤 그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아마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바위를 뒤로 굴리는 겁니다. 뒤로 힘을 줘서 굴렸다가 이 바위가 반동하여서 다시 앞으로 갈 때 내가 더 힘을 거기에 얹어서 이 바위에 그 앞으로 가는 그 힘을 더 얹어서 그 바위가 앞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미스바 회개 운동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들이 앞으로 전진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야, 다 그만두자. 너희들이 하는 일을 다 멈추고 미스바에 모이자.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금식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고백하며 기도하자, 회개하자.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바위를 조금 뒤로 후퇴시키는 겁니다. 더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부르짖는 영적인 돌이킴의 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운동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그저 과거의 자기의 잘못을 그냥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러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참된 회심은 자신의 삶이 달라지는 차이를 만든다. 만일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회심이 아니다. 변화된 사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변화된 사람은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 앞에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된다. 만약에 삶의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회개라고 할 수 없다. 누구나 회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24장을 보시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신하들이 우리가 그냥 죽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너희도 죽이지 말자, 그냥 내버려 두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의 죽음을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넘어갑니다. 사울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의롭다 하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며 잘못을 구합니다. 그가 울면서 자기의 잘못을 다윗에게 구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입니다. 사울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기회를 찾았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또 다른 기회를 찾고 그는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을 봅니다. 회개는 눈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뉘우침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90년대 초에는 이런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90년대 초에는 저도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시작한 무브먼트 중에 내 탓이요라는 운동이 있었답니다. 내 탓이요 운동이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자,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범퍼 스티커나 이런 데도 내 탓이요 이런 것들을 붙여놓고 한참 그 운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내 탓이요를 제대로 했다면, 그렇다면 이 한국에서 무슨 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했을 것 같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 탓이요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미스바 운동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이상의 고백이 그들의 삶에 변화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사실 그 회개 운동의 증거 가운데 6절의 말씀을 소개했지만 사실 그 이전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회개의 운동을 이렇게 전개해 갔던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제거할 것을 제거했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손과 발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주체가 시작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사무엘이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 사역의 주체와 이 사역의 마무리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함께 움직였던 사역이 미스바 사역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강제로 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이스라엘 미스바에 모였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종일 금식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2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자신들의 잘못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들의 탓으로 돌리며 회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지 시험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압박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 미스바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었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보는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렇게 교인들로부터 받다 보면 우리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받다 보면 이것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의 요청을 하는 분들을 보면 제대로 요청하는 분은 그 말만 들어도 아 이분이 자기가 기도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재자가 된 것 압니다. 당신도 함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부르짐의 고백이 이들의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블레셋과의 관계가 지금까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상황 속에서 도저히 브레이크드루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을까? 미스바 운동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재 역할을 사무엘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거기까지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쓰임을 받았다고 생각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서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사무엘의 이야기이기 이전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이야기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그냥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붓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왕으로 기름 붓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어렸을 때 기도한 것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했을 때 그를 책망한 일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것이 그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기록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는 그저 나중에 은퇴하고 나욧에 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믿음의 후배들, 그 선지자들 후배들을 길러내고 양성하는 일, 그것이 그가 한 것의 전부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한 것은 미스바의 사역에 기초를 놓고 기폭제의 역할을 한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을, 시작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사용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그저 중간 다리의 역할만 하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에는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셨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내가 내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일을 그렇게 했다면 이 모든 사역의 영웅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거기까지만 인도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주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할 거다. 네가 잘할 거다. 내가 잘할 수 있어. 해봐.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거다. 모세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때도 내가 했다. 내가 모세를 붙잡고 역사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붙잡고 똑같이 역사할 거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2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셨습니다. 미스바로 모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게 했습니다. 그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침체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1730년 그 중반과 1740년 초반에 미국에서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몇 명의 사람들 중에, 미국의 그 영적인 지도자 중에 조나탄 에드워드라는 이 그 목사님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는 일들을 할 때, 어떤 경우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잘 아는 그 설교 그 한 날의 그 설교 가운데는 Sinners in the Hand of the Angry God이라는 그 제목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난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들. 이 설교를 성도들 앞에서 하는데 이 설교를 도무지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의자를 붙잡고 부들부들 떨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부르짖음을 갖고, 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들의 이 교회가 갱신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님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사용했습니다. 그는 그 자기가 심우하던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이 사람을 내쫓는데 투표를 하게 됐는데, 90% 정도가 내쫓는데 동의를 해서 사임을 하게 되었고, 그가 나중에 작은 어느 인디안 그 부족이 사는 곳곳에, 아메리칸 인디안 부족이 사는 그 가까운 데 있는 몇 명 되지 않는 그 교회에 부임해서 거기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그냥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분이 자기의 친구에게 썼던, 그 와중에 썼던 편지 중에 이런 편지 글이 있습니다. 나는 공부하는 것 외에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은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도 그렇게 시작하셨고, 이 온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거기까지만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싸움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 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앞에 패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뛰어난 전력으로 그들이 패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셔서 그냥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로 죽을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싸움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끝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는지, 우리가 미스바 운동을 한 것의 열매와 결실이 무엇이었고 이것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미스바 운동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하고 온 백성이 하나가 되니까 에벤 에셀은 그냥 보너스로 찾아오게 된 겁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셨고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20년 동안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고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제대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물질 관계를 제대로 하면 세상에서 나머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미스바의 운동이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데 그런데 동기와 계기가 부여지지를 않을 때,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스바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돌이켜 볼 때, 아, 미스바에서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새 나에게 에벤에셀로 채워주셨네 라는 고백까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교회도 앞으로의 우리 그 전체적인 이 세상에 우리 한국의 교회나 이민교회나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미스바를 에벤에셀의 귀한 역사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스바의 고백으로 시작하셔서 에벤에셀의 고백으로 마무리 짓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며 이 교회의 사역이 되며 주님 앞에 영광이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